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오바다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습니다. 눈을 뜨니까 1시 10분이더라고요. 요새 이 순서를 빨리 때우신 형님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해서 이게 나이가 들면수록 부담이 되면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점점 얼굴이 두꺼워져갖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고 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일주일이 녹록지 않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중에 저희 집에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편지 하나 왔는데 봉투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도장이 막 찍혀져 있는 어떤 이상한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까 진주시청 환경보호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찢어서 열어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진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집 차를 매연, 과다 매연 발생 차량으로 신고가 되었고, 그래서 당장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게다가 걸릴 경우에 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편지에 저는 평생 처음 받아본 편지가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저녁에 뜯어봤는데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내 차가 그래도 아직은 새 차에 속할 만큼 오래된 차도 아닌데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다음날 이제 가만 보니까 이 날짜하고 보니까 제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건의 자초지종을 저희 집사람이 운전하니까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교회를 오는데 집사람이 운전해서 왔는데 교회 오는 도중에 고속도로로 무선 IC에서 이제 진주터널 넘어서 진성으로 와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 터널 가기 전에 앞에 큰 트럭이 면을 정말 많이 뿜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말이 마치 검은 구름이 고속도로에 있는 것처럼 잔뜩 구름을 이렇게 뿌려놓고 가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뒤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검은 면 속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마침 뒤에 따라오던 차가 보고 이 앞차가 면을 뿜었다라고 오해하게 되고 게다가 차 번호를 외우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한 번에 매부리가 된그 차번호를 갖고, 다음날, 이 사람이 진주시에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내내 진주시청에 전화해갖고,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앞차가 뿌렸다. 내가 아니다. 이제 이 양반 얘기는,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 신고받은 대로 우린 처리할 뿐이다.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차는 출고된 지 5년도 안 되고, 게다가 올해 2월 달에, 무사히 자동차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해도 자기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정거를 보내줄 테니까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몇달 지난 서류를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검사했던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차가 몇 년도산이라는 차량 등록증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서류를 이제 진주시로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냐면 야 사람을 골탕 먹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으면 매연 차량으로 진주시에 신고하시면 그분은 반나절은 이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그 소선지서,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앞으로 좀 내려가면 있는 달랑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오바댜입니다. 성경 읽을 때참 좋죠, 그죠? 오바댜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 장만 읽으면 되거든요. 이한 장인데,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는 간단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거란 얘기를 오바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돔이 뭐냐?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지독한 원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몇명 자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자.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공격하러 갈 민족이 몇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른 나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것만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같이 나타나갖고, 같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아주 얄미운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 사람들을 만들어갖고 우리를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들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사건건 시비를 긁고 넘어지는 이 에돔이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오바다는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짧다 보니까 오바다가 오바다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제쯤일까 명확하지 않는데 힌트가 되는 구절이 딱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아니 누가 적군에게 성문이, 외국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유다의 환왕이었던 여호람 때가 아닌가 그래 추측을 합니다. 여호람 때면 재밌는 게 유다의 왕이 여호람인데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두 나라 이름이 공교롭게 같아요. 그 당시가 같은 때에 두 나라 왕의 이름이 똑같아요. 사람은 다른데 동명이인이죠. 그죠? 이름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람 때인데, 여호람 때는 언제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멸망당하기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이니까 중간 어디쯤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근동의 아라비아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약탈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블레셋하고 같이 힘을 합쳐갖고요. 그때쯤이 아닌가, 요 11절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쯤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마침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이 에돔이 유다의 통치를 벗어날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만 해도 에돔은 다윗의 한 변방 국가의 뭐라 그러냐면 지방 호족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유다의 힘이 세력이 약해져서 정치력이 그까지 못 미쳐서 에돔은 독립을 하게 돼서 아주 힘이 있을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호람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아주 원수의 원수로 생각했어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름 비슷하죠. 에스란 거죠. 에스의 후손입니다. 에스는 누구예요? 야곱이 형이지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형 집안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야곱이 옛날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작근을 사버리는 얄미운 짓을 했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의 얘기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전이란 말이에요. 지금에서 보면. 그런데 뭐 아래 오래전이 뭐 상관없이 에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마치 취미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보면 1절, 2절이 나오는데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르쳐다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오바다가 분명히 얘기하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듣는 듣 이 오바다의 예언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귀가 쫑긋한 거예요. 항상 괴롭히던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에돔이 어떤 나라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망하겠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4절을 보면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에 살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셔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에돔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3절을 보면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말씀하시고요. 4절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큰 소리 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았던 곳은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실제로 바위로 된 나라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별이 깃드는 곳에 별 사이에 산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들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공격하기 어려운 곳에 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돔의 유적지가 다행스럽게 발견됐습니다. 그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인디아나 존스의 뒷장면에 나옵니다. 에돔 유적지가. 여기 에돔의 에돔으로 가는 계곡입니다.
The canyon of the crescent moon.
그러면 이제 에돔의 한 지역이 나옵니다. 본부도 기억납니까? 이 장면이 그 바위를 깎아서 집을 만들었어요. 나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비디오를 빌려보시든지. 인디아나 존슨 3에 나옵니다. 이 위치한 곳이 저기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 유적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에돔 지역인데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저 페트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길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가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구글에서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에돔의 그 에돔이 살았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산 속에 자기들 도시를 꾸민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산에다가 바위 가운데 집을 지어놓으면 공격을 해오면 수백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기들 여기 딱 있으면 다른 나라의 공격을 절대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여기다가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까 페트라로 들어가는 입구였죠. 안에 들어가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이 이런 계곡들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매복하면 됩니다. 그죠? 위에서 돌 같은 거 들고 있다가 군대가 들어오면 10만 명이 쳐들어와도 진행할 때는 한 줄로 서서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죠? 처리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이건 무덤이라고 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사용하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까 전에 영화에 나왔던 그 장면이죠. 이 안에 가면 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낼 수 있는. 전부 돌이죠. 그럼 물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물을 이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페트라로 에돔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산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같은 지역인데 이제 이 길을 통해서야만 그 에돔이 사는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공격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동이 굉장히 군대의 이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요게 모세가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온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샘으로부터 자기들이 있는 곳까지 수로를 뚫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래서 바위 틈에 살면서도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로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부대가 이 샘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에돔하고 연결됐다는 걸 찾아갔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에돔이 멸망하고 없고, 나비타라는 왕국이 서 있었을 텐데, 에돔 뒤에 새로운 왕국이 들어섰는데, 그걸 공격할 때 이 샘을 끊어서 수로를 막아서 에돔을 고립시킨 다음에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독수리들처럼 높은 곳에 살고, 아무도 공격,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나라를 멸망시킬 방법이 없는 천연의 요새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멸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만 멋있게 아주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지혜와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지혜다 그러면 대만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대만 사람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대만 사람 얘기 나오거든요. 대만이 어디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이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 누구라도 알아줄 만큼 아주 뛰어난 지혜와 학문을 그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주 어제 엄친아, 그죠?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집도 부자고 머리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벌써 기분이 좀 나쁘죠, 그죠? 근데 게다가 인물까지 뛰어나다. 매너는 끝내준다. 이래버리면 누구나 그 사람 앞에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단 기가 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계속 긁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속이 벌써 오래전에 뒤집어졌는데 계속해서 나를 아주 깔보고 말이야. 자세끔끔하다 뭐라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하고 상관이 없다면 자주 안 보니까 볼 때마다 그러면 막 그냥 한 번씩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매일 보는 사람이라면 아주 가까워서 항상 비교가 된다면 더욱더 곤혹스럽게 그죠? 그냥 인생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죠? 에돔이 그런 나라였어.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지혜도 있지. 그렇다고 경제력이 없나? 경제력도 있지. 잘 생기세요. 애써 그죠? 털이 막 났고 목사님 설교 기억나죠? 막 털이 막 난데다가 목소리도 막 웃는 것도 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야곱은 그냥 뭐 완전 맨드름이 수염도 없고 그죠? 굉장히 외모도 비교도 안 되는 다 갖추고 있는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뭐 하나라도 가지는 것만 보면 쫓아와갖고 막 시비 걸고 딴지르고 그러니까 보통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오늘날 이런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징계했어요. 왜냐하면 좀 말을 좀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백성이 말 안 들을 때는 별로 오래 참지 않습니다.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썩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징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서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불청객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소문이 나기 전에 벌써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왜 하나님은 이런 에돔 사람을 주셔갖고 속이 쓰리다 못해 설계가 흘러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왜 만드시는 걸까요? 뭐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거 우리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사랑했으면 또 하나 더 줘야지. 뭐야? 이래 생각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하나님께 받았어요. 자기들이 사실 그 땅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땅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와갖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땅을 정복해서 얻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뭐죠? 땅을 정복해서 주고 하나님이 뭘 용감하면 또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잊어버리고 아예 목록을 적습니다. 그죠? 자기의 요구사항만 자꾸 적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면 나중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나쁜 버릇이 들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두신 것이었습니다. 에돔은 어떻게 표현하면 훈련시키는 교관 비슷했어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만하면 나타나서 그들의 자존심을 끌게 되는 그런 역할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깎아서 더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바다스는 바로 이 에돔의 멸망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이라는 나라에 이 회초리만 꺾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냐? 그렇지 않는 것이죠. 에돔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도 자기들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 노력을, 가시 같은 일들을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래 못하지요. 못하게 아주 하고 싶어도 가능한 봐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못하는데 에돔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요. 아주 그냥 내가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기 때문에 주중에 만나는 사람도 물론 이제 저는 학생들 만나지만 예를 들어서 주중에 특별히 만나는 사람 없으면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믿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파묻혀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동창회에 갔다 오거나 먼 칙칙집 안 믿는 칙칙집에 한번 갔다 오면 세상에 나 같은 바보가 없는 거야. 세상에 나 같은 바보가 없는 거야. 너 미치나? 왜? 무슨 정신을 다스면 나노? 이런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야.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미쳤지. 이거를 키워갖고 결혼을 시킬 생각하면 한 명도 아니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 요즘 뭐하고 먹고 사냐? 잃어버리면 우리는 야 상용차 주식 800원 했다는데 너 아냐? 800원 했는데 지금 뭐 8천원 가까이 한다더라. 너 뭐 했냐? 이러면 우리 넘어갑니다. 야 주식 투자해야 되나? 이거 투기인데. 하나님은 저 안 좋아하는 투기인데 투기를 해야 되나? 뭐 100배를 남겼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이 혹하죠. 100배. 만 원이면 얼마야? 1억이잖아. 아니지. 100만 원이구나. 우리 계산도 잘 안 되는데 얘네들 머리가 너무 잘 돌아.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치관을 잘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천재적으로 우리의 환상을 빗겨내는 아주 귀신 같아요. 그죠? 천재적이에요. 세상. 그들은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환상이 그냥 콰라락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얘들을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걔네들 중에 그렇게 얘기한 애들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래도 뭐 괜찮은 거잖아요. 자기 얘기해 주니까. 꼭 그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래 나도 걱정이다. 다섯 명이나 나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래 걱정하면 야 너 네 하나님이 다 해준다며. 하나님이 해준다며. 교회 안 되네 이거. 뭐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왜 그런 얘기 위해서 왜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속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미움이 생깁니다. 자식 위로는 안 하고 말이야. 우리 미움이 생기고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왜냐면 걔네들 한 번씩 계속 만나야 되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미움이 쌓이면 뭐가 되냐? 돼요? 증오가 됩니다. 그죠? 비슷한 얘기만 해도 나중에 분노가 터집니다. 그죠?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옛날 게 쌓여갖고 한 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 미워하죠. 사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나의 성숙을 위해서 계속 나약한 부분을 찔러주고 있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움이 앞섭니다. 사실 그런 가시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시어머니 불편하시죠? 시어머니 저는 어머님인데도 불편합니다. 시어머님이 원수 같은 관계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시 같은 시어머니가 친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친해집니다. 원수 같은 관계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질투합니까? 질투받을 수 있어요. 애꿎은 사람이 신고해서 진주시청 왔다 갔다 해드릴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만 주신다면, 그죠? 우리가 고난을 그냥 공같이 버텨내버린다면 우리는 변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고난 주면 버티자. 믿음으로 버티자고 끝까지 버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고난을 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있는 그대로 버텨내버리면 고난을 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고난되게 하고 고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돔 사람들이 갑자기 쫙 나타나갖고 조롱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면 잘 버티던 사람도 화를 못 이기고 폭발해버리고 말입니다. 고난을 고난되게 하고 환란을 더 환란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내놓기 싫어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자존심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내놓게 하는 사람. 나의 마지막 남은 죄성과 부패한 본성까지 완전히 드러내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은 에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컷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다가 나중에 훈련이 끝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해야 되는 아주 불쌍한 운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옷을 벗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망하게 됐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으면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 훔칠 때 비싼 것만 가져가지 다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무거운데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애들이 옷을 물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옷이 많습니다. 4명, 남자 4명 옷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도둑이 오면 그 옷을 안 가져갑니다. 그죠? 가져가봐야 돈도 안 됩니다. 무겁기만 하고.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에돔이 망할 때는 안 그래 한다는 거예요. 싹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거기서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포도밭에 가면 포도가 한 벌 다 따고 나면 또 포도가 두 번째 열립니다. 그래서 두 벌 포도라고 합니다. 그 포도는. 약도 안 치고 사실은 그게 더 좋습니다. 먼저 따는 포도는 다 약을 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저희 시골에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뽑기 전에 한번 저희 교회 식구도 몇 명 데려가서 포도를 땄죠. 그건 두 번째 열리는 포도입니다. 그 포도는 안 따고 놔둡니다. 그래서 새들이, 왜냐하면 그 따봐야 돈도 안 되거든요. 돈도 안 되고 상품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다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겨?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이게 누구의 최후냐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난 에돔의 최후라는 것이죠. 포도 따는 사람 포도 남겨준다는 거예요. 도둑 다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싼 것만 가져가지 놔둔다는 거죠. 그런데 에돔이 망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싹 다 가져간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사용하지만 그 악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누구를 괴롭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 찌르면 참습니까? 안 참습니다. 이거 눈 찌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그 정도라는 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는 용도로 실컷 사용되고 나중에 멸망되게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애돔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괴롭힌다고 같이 맞짱 뜨고 대들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어야 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남이 망했었다.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러냐 하고 웃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누가 같아지냐면 애돔하고 똑같아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애돔과 다른 점이 뭐냐? 애돔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최후로 미리 내다보고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수록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염려해야 영혼을 염려해 주는 것이 바로 애돔을 이기는, 애돔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참 이상합니다. 그죠? 항상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저절로 되고요. 어떤 거는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100% 그대로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아주 머리가 안 좋은데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안 그래요. 그죠? 오죽했으면 톨스토이가 바보이브라는 책을 썼을까요? 그죠? 바보이브는 그 책에서는 성공합니다. 그죠? 아무튼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의 만사입니다. 애돔은 망할 수 없는 나라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물 괜찮죠? 대인관계 원만하죠. 아주 원만합니다. 지혜 있지요? 이런 또 옆에 나라가 공격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이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나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달려야 할 오랜 마라톤과 같은 경주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잘 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인생이 역전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건전한 판단력과 신앙을 주십니다. 신앙은 신비이지만 건전한 분별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주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면서도 어느 순간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분별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자기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그 건전한 상식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아,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에다 더해서 믿음을 더해서 땅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부터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가진 역동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도 이해가 안 됐는데 끝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비하잖아요. 처음에도 이해 안 되고 끝까지도 이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신비주의자입니다. 신앙은 굉장히 건전한 분별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돔이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동맹군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군을 스스로 너무 과신한 나머지 이 동맹한 나라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끌어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돔은 그들의 반역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되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론에 인하여 에스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이렇게 더마는 대만, 아까 얘기했던 대만입니다. 타이완이 아니고 대만입니다. 대만. 안내자를 써서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스스로 자기 도치에 빠져 있으니까 동맹군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동맹군에 의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함락을 당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아도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뭐냐면 자기도치는 남들은 다 우습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자기 신앙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지 않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덤벼서 꼭 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건전한 자각이 필요한데 에돔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신앙을 건전하게 가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느냐, 나를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의 현실 상황을 인지 못하고 결국은 에돔처럼 자아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있는 거 없는 건 다 빼주고 인간적으로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랑은 절제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절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의 감정도 굉장히 절제되어서 표현되어야 되고 관계도 절제되어서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놓으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해야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도 주지도 않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문제가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를 지켜야 되냐면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완전히 갈 정도로 흥분한다면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광란의 도가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에돔이 이런 상태에 빠질 만큼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움을 가졌느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1등감 가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옆에 있는 원숭이하고 비교해갖고, 나는 못생겼으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원숭이, 그죠? 바나나만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죠? 바로 사람들이 가진 것, 짐승이 가지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못 받거나 경쟁해서 지거나 하면 그것이 쌓여갖고 분노의 감정이 돼서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 다른 것이라도 인정받아갖고 얘가 해결이 되면, 즉 보상을 받아서 이 분노가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서 계속 쌓여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뭐가 되냐면 열등감이 되고요. 열등감이 더 심하게 되면 콤플렉스가 되고, 콤플렉스가 너무 심하게 되면 이제 우울증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지나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수준에서 그 정도 할 건 아닌데, 그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 배경에 뭐가 있냐면 분노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 애가 잘못해서 때리는데, 종아리 때리는데 한 대를 딱 때려야 되는데, 그날 낮에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를 매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들어 더 세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애들을 벌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애들한테 분노가 증가되고, 그 분노의 매를 만들어내는 분노로 자라게 되고, 그 속에 똑같은 분노를 심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과 14절의 본문에 보면 왜 에돔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4절에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에돔 너희들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에돔 사람들의 태도에는 확실히 심한 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열등감,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항상 자기들보다 좋고 훨씬 더 좋은 땅에 살고 또 잘난 짓까지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편애한다는 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고 보복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이 왜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요? 첫 번째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관계 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뭔가 약속을 해도,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저희 학교 테니스 대회에서, 테니스 동호회에서 8시 20분에 진주 공수로 누나 모여서 테니스 친단 말이에요. 출전할 선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전화 왔어요. 출전할 수 있겠냐? 못하겠다.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이랬더니,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온나? 주일날 설교인데, 속으로. 그래도 못 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개들농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너희는 우리와 형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에너지를 다 소외해버리고 말이야. 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너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 넘버2냐. 싫다는 거예요. 저희 그 부모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너희들은 우선순위 두 번째냐 나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와서 애돔이 좀 잘나서 와서 뭐 좀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야. 지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별거 아닌 주제에 그렇게도 안 하고, 그리고 말로는 안 해도 눈치만 보고 있으면 너희는 망할 거라는 눈치로 자꾸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보고 참말 지옥이 때까면서 이래서 이런 눈빛을 읽으니까 애돔은 열받는 거야. 열받는 거야. 게다가 더 심각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이었습니다. 아니 저것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다 옳은 말만 해요. 그래 다 옳고 정당해요. 그런데 막상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그 말대로 살지 않는 거야. 가만 보니까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게다가 급한 일 닥치니까 아니 에돔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 보니까 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혼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선적인 모습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오면 그들을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마음껏 복수하고 마음껏 괴롭혔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얼마나 괴롭혔는지, 외국인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도 그들은 똑같이 제비 뽑고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약탈당할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질세라 더 심하게 노략질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거기에서 거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했는지 입을 크게 벌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입을 다무지 못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처천지 원수가 망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계속 반복됩니다. 환난 날에 내 형제가 고난 날에. 게다가 또 그들은 뭘 했냐면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갖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14절을 보면 사거리에 있어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이라. 문헌에 따르면 에돔 사람들은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갖고 어디다 파느냐면 저기, 그렇죠? 터키 그쪽에 보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해협 하나 있습니다. 무슨 해협일까요? 지리 시간에. 키스프로스 해협이라는 작은 해협이 있습니다.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해준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 놈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그 당시로 보면 거기가 지구의 끝이었어요. 그 놈에 사람이 사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거기 팔아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이 사람이 노예로 살다가 돌아올 기회도 없는 거야. 완전히 땅 끝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럴 정도로 노예를 팔아넘겼다고 에돔 사람들이 그랬다고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에돔이 가진 시기심과 질투심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좋지는 않은 거지만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지나치게 분노를 퍼부어서는 않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래 되면 벌써 천국 갔겠죠. 그죠? 천사로 변해서 천국 갔겠죠. 우리 그래 안 됩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사랑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럴 때는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아도 일단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찾아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싸우고 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아, 풀어야 되겠다.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 내가 풀어야 되지 않겠나. 가서 막 풀면, 아, 상대방 태도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막 그게 옛날 분노를 자극해갖고 한 번 더 싸우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죄 짓게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는 휘발유 같아갖고, 불이 한번 붙어지면 끌 수가 없어요. 감정이 여러분 정리될 것 같죠? 정리 안 됩니다. 아, 감정은 이, 불길 같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않아도 이 성공한 거예요.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욕도 하지 말고 칭찬도 하지 말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아, 제가 저렇게 이해 행동하는 거 이해된다. 이해가 되는구나. 그때는 이제 만나면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만들지 마십시오.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자꾸 생각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 열등감과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상대방이 당할 만큼 별것 아닌 말에도 분노를 확 담아 터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분노가 폭발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우리 남편이 폭발시키는 방법 잘 알고 있죠? 그거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평생 그거는 건들지 않겠다. 평생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가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지나치게 화나는 것은 그 마음에 이전의 감정이 남아있어갖고 그 한마디가 옛날의 감정들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까지 그걸 들춰내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 중에 결혼도 안 해준 혼수를 아직도 기억하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말이야, 그때 내 혼수 안 챙겨줘.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싸우셔. 감정 경련 아니니까 안 되니까 명절 때마다 집에 가면 싸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 콤플렉스가 애돔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항상 그것이 불이 붙어갖고 과격해지고 별거 아닌 것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 물으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상대방이 한 말이 그 정도 화낼 정도의 말이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애돔이 바로 이 잘못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죠? 그거 보고 기뻐해도 되는데 아니 그런데 도망치는 사람한테 떡을 못 줄 망정 잡아갖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숨은 사람들까지 찾아내고 너희로 팔아먹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거하고 애돔이 옳다는 거하고는 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옳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애돔이 고난받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두 사람이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이나 암환자는 하나님께서 고치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의 성통과 그 사람의 몸의 질병과 이런 것도 고치고 있는 중이고 교회 안 내는 사람은 아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렇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을 받는 자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더 떠주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는 간섭할 바가 아닌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또 얄미운 부분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때 누가 그것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 자체를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하는 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책을 공부하고 읽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거 모든 내용이 나의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돔과 같은 가시를 주신 것이었어요. 아직 네가 하나님께 들은 말이 있는데 아직 너의 것으로 소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돔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행하는 많은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생각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준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혼수 안 해준 것 같고 무덤 갈 때까지 따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해줄 거를 생각해야지 남이 내한테 안 해준 것만 자꾸 긁어 놓으시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바다가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금방 안 죽습니다. 금방 애돔이 다 망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애돔이 망한 것은 오바다가 예언하고 한참 있다가 망합니다. 나중에 나바로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서 애돔이 세일 땅에서 쫓겨나는데요. 그때 잠시 네게브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둠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중간기 동안에 마카비 왕조가 유다 땅에 들어서는데 그 마카비 왕조가 들어섰을 때 이 이둠의 사람들, 즉 애돔 사람들은 강제로 할례를 당합니다. 강제로 할례를 당하고 유다의 편입이 되면서 애돔은 영혼이 없어집니다. 한참이 더 없어지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이 유다를 통치했던 왕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었죠. 그죠? 헤롯 왕이 바로 이둠의 사람 애돔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늘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애돔은 쉽게 빨리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돔은 아주 빨리 망하지도 않을 에돔을 오바다는 지금 망한다고 얘기를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는 지금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중심을 맞춰라는 의미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벌할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바댜스가 나오기 앞에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서가 있습니다.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죠? 아모스도 있고 요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요엘의 주된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도 여호와의 날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도 여호와의 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바댜는 모든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뭐고 만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므로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고 만국에 대한 심판은 진짜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온 땅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날은 현세적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날은 종말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으면 다 봐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세상보다 먼저 교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봐주고 교회 안 다닌다고 안 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양심적이고 남을 도와줘도 단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고 아주 못됐고 비열하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계속 생활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막 전도를 해서 나중에 결국 성경 공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빠진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교회 안 갔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둘 다 딜레마에 빠져갖고 머리 맞대고 있다가 나중에 한 14년 정도 지나서 만났는데 아, 교회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교회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이나 공을 들여갖고 성경 복음을 전했는데 이 딜레마에 빠져갖고 못 간 것이죠. 못되고 비열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못되고 비열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악한 기질이 완전히 빠져서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수고 주물러 끓여서 다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깨져서 변화되든지 아니면 천국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고난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젊을 때 받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을 때 견디기 편하니까 나이 들면 힘드니까 젊어서 받아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을 바탕으로 온 세상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우리의 행한 것, 행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이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는 것이죠. 삶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방향을 갖고 자기가 인생을 가느냐. 왜냐하면 우리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길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나의 목표가 하나님 그분 자체인지, 그렇지 않고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들은 예루살렘 함락 당했을 때 거기서 그냥 막 마신 거예요. 야 드디어 망했다고 좋아해서 기뻐하면서 마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이 망해서 너희들이 정말 기뻐했지만 에돔 너희들이 망할 때는 기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잘못에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를 못 본다는 게 문제는 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계획을 누를 것이며, 재미있는 것은 17절에 주어가 특별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온산에 피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은 모두 타서 없어지리기 때문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피하는 자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바다서는 선지서죠. 선지서입니다.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시온에 피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선지서를 언급할 때에 시온이라는 단어를 뭐로 언급하냐면 신약교회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린다 그런 것도 단순히 가나안 땅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성령과 함께 함으로써 얻는 평안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과 요셉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조부 내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유다와 요셉 또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서 분리돼서 하나 되지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류가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피부색과 언어로 나눠져서 하나 되지 못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전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우리는 불꽃을 일으키고 어떤 이는 불꽃 어떤 이는 불이 되어서 세상을 불태워야 됩니다. 이 불은 분노의 불이 아닙니다. 복수의 불꽃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불꽃이며 겸손의 불꽃이며 용서의 불꽃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기만적인 자가도취나 우상숭배 이런 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교만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까? 그럼 월급을 좀 쪼개서 나눠주고 가진 것이 아까워서 뭔가 이렇게 내가 희생을 안 하려고 하려니까 집안이 계속 시끄러운 것입니다.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해버리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조금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흘러갈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있다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좀 손해보고 좀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억울한 거 다 밝히고 해명 다 하려고 하면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메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양보하고 좀 물러서기만 한다면 에돔은 그때부터 서서히 무릎 꿇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라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르에서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할 거라고 말합니다. 남방 사람들은 유다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냐민 족속은 요단강 동편 길라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은 사르바 땅까지 차지할 거라고 그럽니다. 이 사르바는 두로아시라 시돈입니다. 즉 지중해 연안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스바르에서 포로로 되는 간자들이 남방 성읍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바르는 아수르 동북쪽의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땅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땅의 회복은 세계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고 집을 넓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무 현세의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를. 그래서 성도들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스의 산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산은 세력을 의미합니다. 산적들 어디 있죠? 산적이죠. 해적은요? 바다에 있죠. 주로 보면 우리가 옛날 드라마를 보면 반역자들은 어디에다가 산채를 짓습니까? 산에 짓죠. 그 산이라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산 같은데 자기 기반을 두고 끊임없이 후진을 길러내기 때문에 산은 어떤 세력을 의미합니다. 에스의 산은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인본주의의 산은 성도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얘기를 하며 상처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들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네가 고쳐야 될 게 뭐냐 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해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룩으로 만들어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애돔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찌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들에게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온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돔 족속이 어디에 편입이 됩니까? 유다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까지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돔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되고 그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같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교만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위선을 들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애돔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사회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끄집어내고 싶어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작업에서 분노와 좌절감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복수하려고 마음먹은 적도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넘어서서 교만과 위선을 인정하고 내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띄고 서로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능히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가시 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늘 이런 분노와 교만이 도사리 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하고 돌아서서는 한탄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런 우리의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능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넘치는 역사와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